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한 말씀이신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가르침을 사도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현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이 귀한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불러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성과 지각을 가지고 있으나 아담 안에 타락하여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에 잘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피는 등불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표적을 먼저 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 표적의 의미를 추가 설명하시는 순서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표적을 행하시고 표적의 의미를 설명하신 일,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보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의 소경됨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은 모두가 다 표적이 먼저 나타나고 뒤이어서 표적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전 청결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 기간 동안 행하신 행동 가운데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행동보다 더 과격한 행동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 경내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신 주님께서 노꾼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환전상들이 차려놓은 그래서 돈이 가득한 그 상을 뒤집어 엎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신문 기자가 이 사건을 기사화했다면 아마도 예수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다 뭐 이런 머리글로 기사화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행동은 그 행동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난동을 부리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에 있던 소와 양과 비둘기를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을 쫓아내시고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신 것은 의분에 못 이겨서 객기를 부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말을 해서 못 알아먹을 때 실력 행사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은 때로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흔히 사인액트라 그래서 행동 예언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입으로 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는가? 우리가 보통 말을 해도 못 알아먹을 경우에 제스처나 혹은 행동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설명하거나 강조하기도 하지요. 제가 그냥 가만 꼼짝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때로 손을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리키기도 하지요. 이렇게 함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더 강조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나타내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호사의 경우는 가늠한 여자 고멜을 자기 아내로 삼는 이 일들, 이것은 연극이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단지 일순간에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은 이런 배경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절하게 표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 설명을 했지요. 그 추가 설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일들을 행하신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난동처럼 보이는 바로 이 일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신 것이죠. 주님은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성전과 무관하지 않고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특별히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행해주고 있던 그 관습에 대해서 혐오감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지했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을 보고 시편 69편 10절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희생제물과 희생제물을 파는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내쫓아내신 이 예수님의 행동은 대적들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 대한 거룩한 열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 그들은 시편 69편을 가지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도 어떻게 오늘 복음서를 기술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언급하고 난 다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말을 복음서에다가 굳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독자인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예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잘 따라 읽으시면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사건을 통해서 본래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익숙하지 못하고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읽어나가서 신약을 바라볼 때마다 구약이 배경이 되고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신약의 성경을 끄집어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을 이해하고 모세가 애굽에서 고통을 겪었던 것들을 이해하면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과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경내에서 희생제물을 파는 장사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지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도대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정도의 일을 할 때는 모종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터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 도대체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멀리서 온 이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는 일을 수월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파는 일, 그리고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돈을 바꿔주는 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관행적으로 이미 행해오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런 관행을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께서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돈을 바꿔주는 자들의 상까지 뒤집어 엎기까지 하자 유대인들이 도대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했던 유대인, 이 유대인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라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의 유대인을 가리켜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당국자, 즉 산헤드린 이 공의 대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런 종교적인 체계를 만들고 또 이런 종교적인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도록 관리했던 이 성전의 실질적인 주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들이 관할하고 있는 이 성전 경내로 들어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상들을 다 쫓아내시자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 생존의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도대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줌으로 당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변증하라 하는 요구인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네가 우리한테 실력 행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한테 실력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납득할 만한 어떤 표적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나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요?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성전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따라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은 것은 만약에 이런 일을 할 만한 모종의 권위와 권세를 어떤 일을 통해서 가시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네가 상을 뒤집었고 이 사람들 쫓아낸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네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했다 그 말이죠. 종종 뉴스에 공무원들이 이 불법 거주자들을 강제 퇴거하는 그런 사건이 보도되지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와중에 때로 농성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신 자살을 하는 방법으로 거세게 저항했다라는 기사가 뜨기도 합니다. 일처럼 이 불법 거주민들조차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면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서 성전 경내에서 정당한 방식으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에 대하여 당신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일을 하는가? 라고 표적을 요한 것은 결코 지나친 일이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특히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더라도 그들의 예언을 다 믿지 말고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여부를 가리고 시험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신명기 13장과 18장 말씀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이런 요구를 통해서 그가 정당한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요구는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획기적인 이적을 행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하면 네가 이런 일을 할 만한 어떤 권위가 있느냐 우리한테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물었던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요구였던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마땅히 물어야 될 물음을 물은 것이고 마땅히 요구해야 될 것들을 요구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유대인들의 이런 요구는 도에 지나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지금까지 성전에서 1500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인과 동시에 모든 권위의 대표자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분이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그럼에도 이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마치 시험관처럼 예수님을 점검하려고 나셨는데 이것은 마치 피의자가 경찰을 심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심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심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시편 69편과 관련해서 이해했다라고 하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적을 요구한 것은 그것은 자신들의 분수에 지나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이런 예언은 스가랴 14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이 구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했더라면 그러면 그들도 역시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행동 예언을 이해했어야 마땅했는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이제 이익의 수단과 통로가 사라졌다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이 관행과 이런 관습에 얼마나 오류와 잘못이 가득한지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나선 거예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제가 청년들 수련회 때도 특강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 실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데이비드 웰스가 웨넘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 웨넘이라는 도시가 세속화되어져 가는가 하는 그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얼마나 세속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을 썼던 공동 저자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그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바이블 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그린빌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어떻게 세속화가 시작되었느냐. 1961년 어느 날에 20세기 폭사에서 제작한 영화를 주일날 상영하기 시작하는 그전에는 절대로 주일날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물꼬가 트여지면서 점점 세속화되어져 갔다는 사실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왜 성전이 이렇게 되었느냐? 이게 그냥 어쩌다가 1,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 자주는 아니지만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사야 1장을 여심에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이런 내용이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온갖 잘못은 다 보면서 그냥 번질나게 제물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던 포로국이 선지했던 말라기를 읽어보시면 또 어떤 일이 나타났죠? 눈물고 절고 흠 있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700년 전부터 물론 그 정도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죠. 그때부터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가 결국은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조금씩 타협한 결과가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김을 당해야 되는 이런 형국을 만들어 놓게 만든 것입니다. 개혁교회 모토가 뭡니까?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지는 교회다. 그게 개혁교회 모토예요. 그런데 개혁교회 다니는 신자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를 항상 개혁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요, 자신은 개혁하지 않고 교회만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끊임없이 개혁하지 못한 결과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조국교회 세속화의 책임은 특정인에게 있지 않아요. 목회자에게만 있지 않고 성도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강력하게 막아서지는 못했지만 수수방관했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던 결과가 오늘날 조국교회의 형편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어놓은 원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요구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표적을 보이라는 요구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도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네가 청와대를 헐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지요. 왜 미친 사람 다 있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이 시편 84편의 말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수금을 타면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일,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제2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그 영광이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슬퍼했던 이런 일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애정과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들이 이처럼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성전을 청렇게 하는 일을 했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응수했던 것입니다. 자, 장군, 문군 하면서 이렇게 바둑을 두는 것, 장기를 두는 것처럼 또 흰돌을 놓고 검정돌을 놓으면서 바둑을 두는 것처럼 이렇게 응수를 해오니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일으키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단 말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지혜로울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안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유대 백성들의 삶의 근거와 토대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마음도 무너지고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훼파되었을 때 그는 거의 4개월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 성전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을 건축해 놓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분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았던 헤롯이 특별히 유대 백성들의 불만을 다른 데로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관심사를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기도 했습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금 지어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어떻게 허물 수 있습니까?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것으로 나의 권위를 입증하겠다라고 말씀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요구를 실제로 옮기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요구였고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래야면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는 이 말씀은 마치 유대인들을 공공에 빠뜨리기 위한 말씀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그냥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나가시다 보면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들을 이렇게 거칠게 몰아가는 그래서 그야말로 말싸움으로 결코 지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더 이상 공격할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상대 약점을 공격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시는 분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마치 이렇게 말다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절대로 말다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려는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단순히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어떤 질문도 할 수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우선은 첫째로 성전 청결 사건 자체가 표적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달리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스가랴 14장 20절 21절의 성취라고 성전을 청결케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표적을 보였는데 무슨 표적을 너에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이 이런 표적을 알아먹을 수 있는 이해력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죠? 그런 면에서 실제로 그들의 참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물질로 지어진 성전이 새롭고 영적으로 지어진 성전으로 대치될 것을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성전은 범죄한 인생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너무 더러우니까 내가 너희와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격리되어 있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나를 위해 표현하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와 그 희생제물을 잡아드리기만 하면 용서의 은혜가 너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장치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무엇이 임합니까? 언약의 저주가 임하지요.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이방 땅에 사로잡혀가서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인데 그래서 물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사로잡혔던 그곳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돌이키겠다라고 하시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곳이 다름 아니라 성전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일에는 이방인들도 예외가 아니었기에 이방인의 뜰도 만들어서 오고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이 보편적으로 베풀어지는 이 은혜에 다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전은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가리키는 상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성전 자체가 은혜로 만들어진 거기에 물리적으로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은혜를 받는 흔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좋은 교회는 건물도 은혜가 된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왜 좀 유수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어진 지 한 50년 된 교회 뭐 이런 데 딱 들어가면 그냥 파이프 오르간 소리 촥 나면서 건물이 은혜가 되지 않나요? 저는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 기자들이 알고 있고 솔로몬이 그 사실을 이미 알았고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최초 건축했던 솔로몬이 낙선식을 거행하면서 열왕기상 8장에서 낙선식을 거행하면서 기도가 나타나지요. 근데 기도가 나타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제가 만들어온 이 전일이야 어찌 무한하신 그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해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과 그림자에 불과할 뿐 그 은혜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그리고 이미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상징과 모형으로 드러났던 그 은혜의 실체를 실제로 가시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무엇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성전의 모든 기능을 실제로 성취하실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의 말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22절의 내용을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라야 라는 뜻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실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실체와 모형과 그림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 성취되고 난 다음에라야 모형과 그림자를 정말로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따라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요한의 해석인과 동시에 유대인들의 오해에 대한 설명이에요. 곧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성전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낸 장치요 그림자로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장소로서의 성전은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 일으킨다고? 너 정말 정신이 있느냐? 이 성전이 지금 몇 년 동안 지어져 오고 있지 아니? 40년, 6년 동안 지어지고 있어. 우리말 성전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46년 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헤롯의 이 성전은 BC 한 20년에서 19년에 착공되었다가 AD 한 18년에서 17년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까지 계속 완공되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계속 건축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AD 한 66년까지 계속 지어지고 있었다고 역사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말도 안 되는 말로 나를 지금 타박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들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물리적으로 이해했어요. 어떻게 네가 40년 동안 지어진 건물을 3일 동안에 다시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주님은 전혀 그런 뜻으로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죄송하지만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성경 이해의 피상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문자로 읽어대는 분들 많이 계세요. 성경은 문자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문자의 의미를 항상 넘어서요. 성경적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시면 성경을 문자로 이해해서 전혀 성경에 말하지 아니하는 그런 딴 방향으로 갈 수 있음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거지요. 주님께서 지금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것은 지금 물리적인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이해는 그렇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해 수준에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면서도 자기만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이 자긍심으로 충만해 있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많이 들으셨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이요 회합입니다. 회중, 에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었다.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게 교회지요. 그럼에도 예전에 교회당 건축을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전히 구약 성경이 지금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하는 것은 어느 도단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잘하려면 언어도 사용을 잘하셔야 돼요. 자신이 믿는 바를 잘 진술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믿는 바를 자기도 알고 남도 압니다. 그래서 고백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문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진술해내지 못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그냥 마음의 열정과 뭐 감정이 그냥 뜨겁기만 하면 믿음이 있는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 수준도 이런 면에서 오늘날 무지한 자들의 이해 수준과 비슷했고 바로 이런 오해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의 몸의 성전 이런 뜻이에요. 그의 몸의 성전. 성전이 몸의 성전이라 그 말이죠.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몸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은 건물로서의 이 성전을 생각했지만 주님은 뭘 생각했는가? 자신의 몸으로서의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뭐 특별히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했죠. 그죠? 제가 이미 설교했죠? 이 거하심에라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장막을 치심에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 표현은 예수님의 성육신, 즉 예수께서 몸을 취하신 이 일 자체를 성막 개념으로 이해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성막으로, 성전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구약 성전의 기능과 목적 이런 것들 다 성취하실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전을 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무지한 유대인들은 네가 무슨 수로 40년 동안 지어온 성전을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한 거지요. 신앙생활에 이런 면에서 수많은 오해와 무지가 있고 이 오해와 무지가 말씀으로 교정되지 않으면 믿음의 내용을 제대로 갖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듣지요? 제가 설교를 거의 저도 알거든요. 55분 정도 설교합니다. 때로는 1시간 1분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줄여야 되겠는데 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참 마음의 원인으로도 육신이 약하여 잘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제가 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할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지와 오해를 교정하고 제대로 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지금 목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목양은 꼭 신방을 통해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목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이게 좀 잘못됐구나. 무지했구나.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놓쳤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다듬어가고 그 다음에 정선해가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시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편하게 누워 계시는 게 피곤하신데 졸리고 한데 그죠? 잠 한 숨 푹 자면 훨씬 더 이 생기 발랄하잖아요. 뭐하러 여기 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니고 바로 이런 내용들을 좀 제대로 알고 믿고 그 내용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이 총 몇 개 있었습니까? 성막 말고 성전. 세 개죠. 하나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는 제2 성전. 그죠? 하나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성전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성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제대로 된 성전이 설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예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을 때 시편 69편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한 사실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조금씩 반복도 하고 보충도 하고 있죠. 시편 69편 9절에 나를 삼키고 라고 할 때 이 삼키다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파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내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할 때 일으키리라는 이 말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할 때 항상 사용하는 동사예요. 결국은 예수께서 성전의 의미를 자신의 몸으로 성취하고 완성하시되 죽음과 부활의 방식으로 완성하실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실제로 성전 청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에 넣으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성전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수가성인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예배하는 자가 때가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장소로서의 의미는 없다, 성전에. 그래서 자꾸 무슨 성전, 성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말해야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면서 무슨 홀 해줘야 한 몇 억씩 이렇게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저희는 일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산에 사는 분들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돈 많은 사람들 어디에 살지요? 예, 서울에 많이 삽니다. 물론 뭐 서울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교단에 있는 남서울 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가평 쪽에 선교사들 이 타운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 주 책임자가 하룡 목사라고 제 동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할까요? 예. 수백억을 그 내주신 거죠. 성도님들이. 오뚜기 회장 이런 분들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 하는 것 좋겠지만, 그러나, 복음의 본질이 빗나가는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점점 흐려지는 방식으로 인간의 종교성을 자극하여 이런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대신하고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긍정적이나 다른 한편으로 매우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꼭 그런 건물을 지어야만 그렇게 우리가 헌신이 된다면 우리가 실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전은 이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무슨 성전, 성전 하는 거 저는 좀 듣기 싫어요. 예? 뭐 큰 교회들 보니 무슨 성전 무슨 성전 그러던데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정말 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단순히 제가 그분들보다 더 큰 교회당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지금 토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옹졸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묘사하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이걸 분명히 말해요. 사도 요한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묘사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우리 같으면 성전이 있을 것 같은데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전을 못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성전이 동일시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다음에라야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로서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그런 일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곧 모퉁이 돌이다. 그분이 기초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나타났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 거짓 증인들이 나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소했습니까? 우리가 들었는데 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진실이었어요. 손으로 지은 성전은 무슨 성전이죠? 건물로서의 성전이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은 무슨 성전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럼 이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는가? 어떻게 건축되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건축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성전은 없고, 나중에 신약으로 확대되어지면 서신서로 가면 곧 우리가 성전이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지어지고 성전이 성전답게, 즉 교회가 교회답게 지어지지 않으면서 무슨 물리적인 건축공사 열심히 해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제시한 방향과 목표가 이런 면에서 중요하고, 중소교회가 이런 큰 목표에 사람들이 그냥 다 녹아들어서 그저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참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말씀은 스가랴 6장 12절 13절 말씀의 성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겠어요? 스가랴 6장 12절 13절 학계 스가랴 말라기니까 찾기 어렵지 않죠? 네.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얻은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재상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신약 성경 어디에 인용되고 있죠? 어디에도 인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싹이라는 메시아적 인물이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 속에서 다스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이 다윗의 아들에 의해서 건축될 것이라고 하는 무슨 언약이죠? 다윗 언약의 성취기도 해요. 다윗 언약이 왜 나타납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께서 나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나단에게 무슨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네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한 것을 보고 네가 나를 믿느냐? 너 더 큰 것도 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야곱이 봤던 환상처럼 인자 위로 천사가 오락내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닥다리는 예수를 가리키잖아요.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로서의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한 내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굳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건물에 매이지 않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이와 비슷한 패턴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타나요.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유월절이 가까우시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군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고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의 성취죠? 역시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의 성취죠. 스가랴서 분명히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야 즉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라야 스가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느냐?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시점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 이런 뜻만이 아니에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실행된 것이 곧 오늘 본문인 2장 22절이에요.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생각이 안 났다가 아 그랬구나 이게 퍼뜩 생각이 났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새로운 방식으로 기억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내용과 문맥과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바라봤다 이해했다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22절 끝 하반절 말씀이에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죠, 그죠? 자, 2장 1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되어 있죠? 그를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것이 발전되죠. 22절에서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5장 39절로 가면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요한복음의 저술의 목적이 드러나는 20장 31절에서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리 함이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실 때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았고 보혜사 성에 오는 것도 보지도 못했고 우리는 칼빈 시대에 살지도 못했고 우리는 요나단 에드워드가 누군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뭐 알면 더 좋지요. 그러나 이 마지막 말씀은 꼭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성경은 곧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많은 표적들을 기록했지만 다른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굳이 이런 내용만 기록해내온 그 의도와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죠. 이런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가까이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생겨요. 이런 관점의 변화 없이 여러분들 백독하셔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스토리로만 알지 이것을 읽을 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분을 정말 믿어야 영생을 얻겠구나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복음서 기자가 의도하고 목적한 바를 군데군데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리고 있으니 이런 의도와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해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신자가 되고 신자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신 귀한 말씀에 저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지 아니하시면 눈으로 문자는 읽어대도 그러나 그 말씀이 정작 의도한 바는 알지 못하고 다 놓쳐버린 채 종교성에 얽매여 그냥 예배를 드리면 내 의무를 다 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바로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내용을 진리로 이해하고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지 주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때로 하시기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 저자의 의도를 따라 잘 이해하여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어가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진리에 헌신하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예와 인식과 주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져서 머리만 커지고 판단만 하고 정죄만 일삼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실상을 정말 깨닫고 주께 의탁하고 의지함으로 그분을 힘입어 새 생명의 이 놀라운 영적 생명을 늘 누려가고 그분을 대하여 살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놀라운 삶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애를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